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그 이 터 위에 열매 맺는 채소를 내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바로 이런 출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문제에서의 실패를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구원 자체, 신분이 취소되는 것으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터 위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싸움, 고린도전서 3장식으로 얘기하면 이 터 위에 공력을 쌓는 싸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자와 세우는 자와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의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 둘의 갈림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이 되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를 꾸중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에 관한 꾸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 실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에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가꾸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그 일을 맡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생,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구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이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 같이 주인이 맡긴 포도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경제적이냐, 어떻게 해야 더 크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더 이익이 많이 남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을 주인에 의해서 책임 맡았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책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인생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터에 관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고 터 위에 세우는, 짓는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터 위에 무엇을 어떻게 짓느냐입니다. 얼마나 큰 걸 짓느냐는 지금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어떻게 진 것은 어떤 이유로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자된 우리의 책임을 크게 열심 있게 라는 차원에서 권면을 받기 일쑤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열심과 크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열심으로 쌓으면 다는 아니다 이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이들도 열심으로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놓쳤을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이 그 뒤에 곧 무슨 말씀으로 뒤를 읽느냐 하면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소속의 문제라고요.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적 명분을 가지면 다 하나님께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싸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라는 문제가 언제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의 싸움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자기에게 속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증명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확인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후서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자면 이 교회만큼 교회가 갖출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부러워할 만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시면 뭐라고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리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6장이 다루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젖이나 먹고 있는 겁니다. 크지 못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풍성한 이 교회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뭘 틀려서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신앙을 몽땅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밖에는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에서 그 탈로가 났죠? 자랑에서요. 자랑에서. 난 너희와 다르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크는 것을 실패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신앙을 몽땅 자기 증명용으로밖에는 이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처음부터 이런 것으로 시작해요. 1장 26절에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이 되었고 맨 처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즉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허망하고 누추하고 그리고 참담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는 비로소 의와 진리와 거룩한 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비로소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어디로 빠진다고요? 내가 남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달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가 근거가 되어 자라나야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남달라서 가진 것의 결실이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마땅히 쌓아야 할 것,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을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권리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인가? 대표적인 것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식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늘 명심하십시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자격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이해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십니다. 목사님은 설교 안 하고 목사 안 되고 사업을 했어도 잘했을 것이고 학교 강단에 섰어도 잘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 갖고 잠깐 미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말이죠, 목사 안 됐으면 벌어먹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제 생각에는 그 도박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승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근데 도박은 그걸로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언제나 망하게 되어 있지 도박으로 떼돈 벌어서 잘 된 예가 없습니다. 언제나 망하죠. 사업을 했으면요 뭐 쫓겨났죠. 망하고 지금쯤 부도 내고 어디 이상한 데가 있겠죠. 뭐 저 시베리아 어디 가 있겠죠. 학교에 섰으면요 뭐 학교 앞에서 참고서 팔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걸 듣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면 누구나 듣는 것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배척하는 자가 없었어야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서 한 설교에 몇 명 회개했어요? 한 마리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한 설교에는 3,000명이나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아무도 회개 안 하고 전부 돌 던져서 돌맞아 돌아가셨어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듣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감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남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우리 교인들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집에 가면 돌아갔을 때 다 이런 얘기를 한다래. 오늘 설교 알아들은 사람 몇 있었을까? 자기니까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건요 구구단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일반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물론 설교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설교 못하죠. 이따구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잘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것 아닙니다. 우린 똑똑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다 우리는 권리와 자랑의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여러분으로 알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에 권리와 자랑의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차원에서 놓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남다르고가 아닌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지 않는 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린 어떤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내가 남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서 하는 생활을 보고 잘하면 붙여주고 안 하면 안 붙여주는 보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부터 목적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는 가나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한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하고 살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어떻게 복받는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는 어떠한 복도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 일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누리는 것이지 보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서 잘 되면 잘한 것의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을 당연히 여러분 것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못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밥상을 참 타십니다.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보답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 책임지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백성 만드신 하나님의 그 부모 되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만이 책임입니다. 이건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되는 보답으로서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런 차원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구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속이 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세상이 여러분을 방해하거나 속여서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려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너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우리 자체의 것이지 그것으로 내가 남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써먹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 꾸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은 내가 구제를 하거나 내가 전도를 하거나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 물 속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우리 안에 이젠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 요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살찌워나가고 키워나가고 그걸 무성케 하고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나 풀이냐 짚이냐, 그럼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느냐, 아니면 내 신앙이 너 자신을 주장하여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고 신앙을 치장하는 것에 불과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싸움은 언제나 이 싸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본 것과 같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집자는 구유도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모든 기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그 포도원을 농사를 하라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책임으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소속되어 주인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과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인 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집입니다. 성경의 가장 놀라운 지적은 꾸중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서 자기네들이 앞선 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뭐죠? 아니라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겁니다. 뭐해서 그렇죠?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뭘 잘못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 왜 나오냐?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불신자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 뭐죠?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들의 모든 신앙 행위가 자기 증명용이었단 말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 나는 성경대로 살았다. 나는 주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다. 다 했죠. 그러나 그것이 나는 어떻게 너희와 다른가에 불과했단 말이죠.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 예배 보러 오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로만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책임을 빚을 갚고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자체는 자기가 쥐고 있을 수 있는 이 병에 들어있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아랍니다. 헌금하고 기도할 때 보면 신자 같고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아닌 겁니다. 뭐에서 아니냐면 그가 뭐 예배 볼 때만은 거룩하고 나가 살 때 개판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나가서 사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성경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권면에서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도 나와요.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신자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구원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 존재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느냐입니다. 이거죠. 만일 여러분이 신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인하고 있고 그것이 틀림없다고 고백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마태복음 21장 비유에 나온 바와 같이 주인 몰아내고 주인이 요구한 책임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포도원을 마음대로 손질하는 못난 종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간에는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간에는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외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다 그게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집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명분 있는 일, 큰일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충성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앙적인 권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언제나 이겁니다. 충성하라,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위해 무슨 큰일을 하리라 이런 엉뚱한 생각, 이렇게 표나는 일을 해서 보답하려는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이번 복권만 당첨시켜 주시면 몽땅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이 주께 속한 것으로 충성을 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요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특별한 일, 명분 있고 생생나는 일, 종교적 형태의 일, 이런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기도 열심히 하는 거. 커피 마실 때 기도하는 거. 저는 아주 그거 싫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실 때 기도하고 내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단가 5천원짜리 이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다르다 말해요. 좀 표정이나 표현이나 상식이나 교양이나 겸손함이나 이런 성품과 인격과 삶의 원리와 이런 모든 데서 사람이 달라야지. 그놈은 냉면 먹을 때만 기도를 30분씩 해서 면 다 불게 만들고 사는 건 개판으로 살아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왼수 같은 이라고 그러지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선교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크게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달라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다 박을지 몰라요. 여러분을 남대문 시장에 콩나물 장수를 하게 할지 여러분을 여기 야구장 앞에서 안표 장수를 시킬지. 안표 장수는 좀 너무한데. 뭘 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다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저 콩나물 장수는 다르다. 다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봐. 이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저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해. 이거 받아내라고요. 다음 주부터 헌금만 해봐라 그냥. 왜 제가 자꾸 헌금을 시비를 거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헌금 내면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욕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아주 헌금 내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그거 내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래요. 그거 내지 말고 신자답게 존재하세요. 다르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장로하고는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장로면 남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마 전 하는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네. 이런 무책임한 핑계에다가 신앙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하다 안 됐으면 눈가를 빼서 팔아갖고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고 신앙을 그런 핑계에다만 써먹고 책임져야 할 땐 안 써먹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세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러 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는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사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모든 일에 대해 세상에 저 도전과 핍박과 위협과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기적이 열매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람으로 힘있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